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의 이제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 여기에서 자그마치 1년 반을 지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또 개척을 하고 1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교회를 커다랗게 이제 성장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그 첫 번째 서신,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2절 가서 보면 바울이 다른 교회와는 달리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는 자비량 목회를 했다. 자비량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교회 사역자를 위해서 사례비를 주고 그의 가족을 책임져주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혹시라도 내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요만큼이라도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와 달리 어떤 사례금 같은 거 전혀 받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루 종일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저녁에 복음을 전하고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목회를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 무엇을 기록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신실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사역을 해야 된다. 내가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신실하다고 하는 건 믿을만하다는 거야. 믿을만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거짓을 행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거나 어떤 사람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하게, 사람 눈에 보기에도 믿음직하게 이와 같은 행동 거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기록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년 반 마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떠난 이후에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자들이 이제 나타났어요. 많은 경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사람의 어떤 행위가 그 구원에 일조하지 않는다, 이걸 가르쳤는데 유대에서 내려온 보통 우리가 유대주의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과 합쳐져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니까 바울의 빈자리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음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6절 가서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감을 하면서 마케도니아, 저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 저 밑에 있는 고린도를 내가 방문하겠다 하는 이런 의사를 밝힌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계획은 내가 저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밑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편지를 그렇게 썼는데 실제 일이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울을 음해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근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나는 하나님에게서 사도직을 받은 사도라고 한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하고 자기의 사역,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한 푼도 받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 이거를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낱낱이 이제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느 면에서 악랄한 일을 했느냐.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 오려고 하면 그러면 추천서를 가지고 와라. 옛날에는 성도들이 이 한 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럼 그 지역에 가서 그 교회를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추천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추천서. 이게 있어야만 그쪽 교회에서 이 사람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구나 그거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어요. 근데 바울 보고 추천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대략 11년 전에 저와 몇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뭐 나이가 들든지 어떻게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 여기 있는 성도들이 제가 이 교회에 오려고 하면 추천서를 가지고 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가서 그 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싸움을 하며 이 교회를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우상 숭배 도시에서 세우고 성장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면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추천서를 가지고 와라. 여러분 이와 같이 악랄한 짓을 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다 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꼭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도. 구원받았다고 천사는 아니다. 물론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목회를 해요. 지금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이렇게 악랄한 짓을 성도들이 하니까 본인도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그 연약함, 또 동시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능력, 또 그들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잖아요.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처받았을 때 감정, 이들을 책망하는 거 이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는 거, 또 이 얼마나 연약함이 이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할까. 그렇죠. 이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또 지체들이 다 같이 좀 자라나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일꾼이 되고 군사가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강력한 호소와 함께 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 그래서 배은망덕한 사람들하고도 같이 살면서 이 교회를 꾸려나가야 되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린도 후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를 많이 읽어야,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 전서는 16장이고 고린도 후서는 13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29장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 29장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음해해도 나는 오직 진리만을 전하는 사람이다. 거기 가서 보니까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위하는 일만 우리는 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을 우리는 오직 진리편이다, 우리와 대한민국은 오직 진리편이다,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진리를 위하는 사람이야. 진리를 대적하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100%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진리편에 서야지, 진리를 대적하는 반대편에 서면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하기 위해서, 과연 내가 진리편에 서 있는가, 진리를 대적한 일이라면 나는 정말 싫어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 영어로 tru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는 진리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진리체제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판박이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면 사람도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인격체의 우리 사람은 진리를 추구할 줄 알아야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한복음 18장 38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심지어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진리가 뭐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도대체 뭐냐? 그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빌라도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확증해보는 이와 같은 계기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리의 반대는 뭐냐? 거짓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아비는 마귀인데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진리가 존재하고 이 세상에 거짓이 존재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래로 하나님이 마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마귀의 이와 같은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전투장이 바로 이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지금 이 시간 진리와 거짓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에 빠져서 진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4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로다. 저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거짓말을 쫓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에 의해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진리와 거짓이 우리 안에서 부딪혀갖고 갈등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참된 것을 쫓게 되고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진리란 뭐냐? 진리. 사전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 진리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아프리카에서도 그렇죠? 5천 년 전이든 지금이든 뭐 앞으로 100년이 지나든 그렇죠? 미국 사람에게든 한국 사람에게든 어디 어느 곳에서 언제라도 그렇죠? 누구나 승인할 수 있는 법칙이나 사실이 진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진리를 한 14가지 정도로 일단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니라.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가 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창조해 놓은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물건 만들 수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이걸 만들어 놓으신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시간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우주공간의 모든 것들은 만드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진리예요. 세 번째 진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든 도덕적인 성품,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진리입니다. 네 번째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 사람을 대적하는 마귀, 사람의 원수 마귀가 존재하고 이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타락하게 그렇게 만들므로써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 하나님이 처음에 죄를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를 통해서 사람이 마귀에 꽤 넘어가서 그 마귀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는 그 사실, 이것이 네 번째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로마서 5장을 읽어보시면 이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뭐냐? 그래서 아담 이후에 출생이 되는 모든 사람은 어머니 배에서 수태가 되는 순간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수태가 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5절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존재로 떨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진리예요. 여섯 번째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투수가 볼을 던지면 그 심판이 이렇게 서 있다가 스트라이크 아니면 볼 심판하잖아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여러분 공의롭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심판하셔서 죄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자는 공의롭게 심판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자들을 한 군데 모아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분이신다. 하나님 뭐를 요구하시냐?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 원하시는 의, 올바른 걸 입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이게 여섯 번째 사실입니다. 여덟 번째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사람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된 존재가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의의를 자기 힘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그와 같은 걸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여덟 번째 진리, 사람은 하나님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무한대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하시려고 한 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진리예요. 자, 아홉 번째 진리는 뭐냐?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냐? 사람을 통해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처녀 탄생을 통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죄 없는 상태로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피를 흘리는 그 순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지고 가신 거예요.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걸 주장하는 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건 다 사람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른 방법은 없겠구나 하는 걸 누구라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열 번째 진리는 뭐냐?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 성령님에 의해서 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와 같은 일, 다시 말해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는 우리의 영, 어느 면에서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우리의 영, 이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 된다. 이것이 또 하나의 진리라고 요한복음 3장 에베소서 2장 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번째 진리는 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바뀌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거짓에서 진리 편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생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가 생겨요. 세상에 동화되려고 하던 그런 삶 사는 거, 그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거짓을 가져다 버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진리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아요.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면.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진리다. 자, 13번째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든 무엇이 있어도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휴거받는다는 그런 사실, 이 사실을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같이 간직하고 사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만 이와 같은 소망을 늘 가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진리는 뭐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13가지를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여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이 말씀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진리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 그런가 그러하지 아니한가를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 말씀에 매이는 이런 사람이 되는 일이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진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5절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진리,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진리 14가지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 아침에 가능하면 카톡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13장 8절에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진리의 영이 들어가면 진리를 위해서만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진리를 추구해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100% 개런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0%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지금 살았든 150년 전에 살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일이 100% 개런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 그럼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개인이 분명히 인격이 변하게 됩니다. 인격이 변하게 돼요. 어떤 일이 생기냐. 삶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변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진리로 가득한 사람들로 변하게 돼 있어요. 이런 교회가 많아지게 되면 사회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되면 국가가 변하게 돼 있어요. 어떤 국가가 되냐? 부강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국가가 되는 거예요. 번영을 이루는 그런 국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룩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죄 많은 사람이 이룩할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국가를 이룩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진리를 추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국가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진리를 대적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수태가 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순간에 이 조그만 아기들도 성경적으로 보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거듭나기 전에는 다 마귀의 자식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귀에게 속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진리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본인 생각에 여러분 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이 앞만 딱 보고 옆을 보면은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이거 앞으로 나가질 않게 이렇게 막아놓거든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렇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그냥 생길 수가 있어요. 다 창조자가 있어야 되고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별들과 사람이 그냥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거든요. 내 생각엔 아니야.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와 그다음에 마귀의 이와 같은 거짓이 이 세상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를 보지 못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한번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한번 좋은 사람이 돼서 천국을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좋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주교인들 가운데 불교도들 가운데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이 모든 의는 걸레 누더기와 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체가 깨끗하지 못한데 그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이루어놓은 그 행위 그 의가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거짓을 진실로 알고 그래서 결국 거짓에 사로잡혀서 그 거짓의 가장 큰 게 뭐예요? 마귀의 거짓말, 하나님이 없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희생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런 말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귀와 함께 그의 천사들과 함께 자기가 원하는 그 집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결국 마귀와 그의 천사들 본인이 그렇게 원하든 이런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싫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래 그러면 나 없는 대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한 군데로 모아놓아요. 그런 장소가 성경은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원래 지옥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와 같은 장소인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나 없는 데 가서 같이 살라고 하나님이 공의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운명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와 국가에 많아지게 되면 그럼 사회와 국가가 부패하고 사회와 국가가 멸망하게 됩니다. 왜 멸망하느냐? 거짓이 팽배하게 되면 그 사회와 국가가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거짓을 조장하는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렇게 되면 선동에 빠져넘어서 결국은 이 국가와 사회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1년에 몇 차례 애국설교를 해요. 6월에 6.25를 당해서 8월 15일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서 몇 차례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 잠깐 이 애국의 달 8월이기 때문에 나라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이 이 한영대역 성경으로 보면 대충 얼마쯤 1900페이지 정도 돼요. 1900페이지. 이 1900페이지 가운데 1450페이지 정도가 구약입니다. 1450페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체 성경의 4분의 3이 구약이에요. 4분의 3이 구약. 저와 여러분이 구약을 왜 읽습니까,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구약을 읽느냐? 구약이 뭐냐 하고 뭐 제가 정의를 내려볼게요. 구약은 창세기 11장부터 맨 마지막 말라기 4장까지 전체 구약의 거의 99%가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백성을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빼내는 일. 그래서 모세와 그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나라를 세우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에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이렇게 해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러고선 땅을 이렇게 차지해야 되는, 국가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땅을 차지한 이야기가 그렇죠,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사기,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거 넘어가면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됐으니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60명, 70명의 이 재판관들과 왕들이 나타나서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사람들 편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왕들이 나타나고 재판관들이 나타나서 국가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이 국가가 유지가 돼야 메시아가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은 뭘 얘기하냐? 국가를 세우고 국가를 어떻게 치리하는 그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느냐? 개인이든 통치자든 아니면 국가의 지도자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려고 애쓰면 개인과 지도자와 치리자와 그 다음에 국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구약성경 전체가 이야기해주는 핵심입니다. 반대로도 이야기하면 개인과 통치자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마귀의 거짓을 추구하면 개인과 지도자와 국가가 멸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4분의 3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면 개인과 국가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마귀의 거짓말을 추구하면 결국 개인이든 국가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여기 구약시대 4천년 역사를 하나님이 요약해 놓은 이 안에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되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미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미국을 건국한 우리가 보통 건국의 아버지들, 영어로 founding fathers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건국의 아버지들의 거의 다수,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건국의 아버지들의 대다수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받느냐? 기독교인인데 성경을 열심히 탐구했어요. 열심히 탐구한 결과 어떤 결론이 나오냐? 개인과 통치자와 치리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려고 애를 쓰면 그 개인과 치리자 국가가 번영을 한다는 거,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기독교 성경에서 자유헌법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부강하고 가장 인권을 존중하는 가장 성공한 그런 국가 미국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의 진리 성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와 같은 국가는 다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스, 베네수엘라, 쿠바, 아르헨티나 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어떤 거짓말? 모두가 다 균등하게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게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를 우리 사람의 힘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능하다 그럽니까? 불가능하다 그럽니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유토피아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예수님이 세워주셔야 이 땅에 유토피아가 가능한 거지. 부패한 사람의 힘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마귀가 와서 속이거든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로 와서 속여서, 그렇죠, 모두가 다 균등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만들어온 나라가 저 북한이에요. 저렇게 못 사는 나라, 저렇게 못 사는 베네수엘라를 마귀의 속임수에 의해서 사람들이 빠져넘어가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상복지 얼마나 좋아요. 무상의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무상교육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무상교육, 무상의료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국고가 다 탕진이 됐어요. 없습니다. 이제 줄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모든 거 국유하고 국민들 세금 뽑아야만 무상의료, 무상복지, 무상교육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걸 왜 모르냐 이 얘기예요. 왜 그래요? 거짓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이걸 치워야 됩니다. 이거를, 이 마귀의 거짓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사유재산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 차이가 있다는 걸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대학도 있고 작은 대학도 있고 공항이 있는 도시도 있고 공항이 없는 도시도 있죠. 어떻게 모든 도시에 공항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빠져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든 나라의 특징이 뭐냐?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가난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움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거짓의 산이 온 나라를 덮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쓰나미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8월 15일 날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예, 자 한번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같이 나라를 살려보기 위해서 서울에 갔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뭐 여기 사진에는 한 100명, 150명 정도 있는데 또 다른 쪽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다 합치면 아마 모르긴 해도 한 300명 정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갔을 겁니다. 뭐 하러 갔냐? 우리와 우리 자식들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간 겁니다 이날. 여러분 이거 비 오는 날 우산 맞으면서 우산 쓰고 이거 비 맞으면서 지금 이거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적어도 모르긴 해도 20에서 30만 명 정도 그 광장에 아마 모였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예.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산 쓰고 비 맞아가면서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를 갈망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대규모 언론사, 방송사에서 사실을 그대로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알리는 데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는 요 밑에서 아베 뭐 반대한다고 하는 거 조금 모여있는 이 무리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찍히는 거거든요. 그걸 방송을 하면 저렇게 많이 나왔구나. 근데 나온 건 다 뭐하러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거 반대하러 나온 사람이 거의 다수인데 이걸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찍어버리면 그럼 앞에는 아베 반대 그리고 저 뒤는 이거 반대하러 나온 사람들이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베 반대하러 나왔다 이런 방식으로 보도를 하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텔레비전만 보는 국민들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넋을 놓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을 하고 진실을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언론이 정신을 차리고 방송 매체가 정신을 차리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홍콩에서 지금 저렇게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온 세계가 사실을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중공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수십만이 나와서 저렇게 비 맞아가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선동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답답한 것은 뭐냐, 진리의 영이 들어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목사들도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거기에다 빠져넘어가서 공영방송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에 지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거짓의 산을 부수지 않으면 이 나라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미국이 원자폭탄 두 개를 그 전에 떨어뜨려서 결국은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해서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나라에 얼마나 거짓말이 넘치는지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거 이것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뭐라 그래, 1919년에 뭐 나라가 건국이 됐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미국의 뉴욕타임즈 가장 유명하다는 그런 신문 아시죠? 예. 뉴욕타임즈 이게 몇 년 몇 월이냐 여기 가서 보시면 1948년 8월 15일 이렇게 기록된 거 보이시죠? 8월 15일에 이렇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한국이 공화국으로 창립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 뉴욕타임즈의 8월 15일자 여기 가장 첫 번째 기사가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다는 사실이 그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첫 기사가 대한민국 건국인데 제목이 Korea set up as republic, 한국이 공화국으로 설립이 되었다. 내용은 뭐냐,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3년 만에 미 군정에 종지부를 찍고 남한 단독으로 주권 국가를 선포하였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주권 국가가 선포가 되었다. 국가의 이름은 The Republic of Korea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말로는 대한민국, 영어로 태한민국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뉴욕타임즈 태 T-A-E 한 H-A-N 그다음 민 M-I-N 국 K-O-K 이렇게 해서 이런 나라로 나라가 건립이 되었다고 뉴욕타임즈가 1948년 8월 15일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국가라고 여기 지금 뉴욕타임즈가 1948년 8월 15일 첫 기사로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다 버리고 1919년 운운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짓으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태어나면 안 되는 나라다. 여러분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조선이 없어지고 대한민국이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와 같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건국이래요. 지난 70년간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여권을 만들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번영하고 이렇게 모든 것 정말 이렇게 좋은 건 누리고 사는 그런 국가가 된 겁니다. 자 이러는데 암적인 존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대한민국 세력.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대세라고 얘기해요. 대한민국 세력 대세가 있고 반대세가 있는 거예요. 이 반대세가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 좌익,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친북, 종북, 그 다음에 친중, 반미 세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일으킨 일들이 교수니 미순이 사건, 광우병 사건, 세월호 사건 등 이런 걸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하면서 결국은 이 좌파 정부가 서서 이렇게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에요. 여러분 국회가 어떻게 탄핵을 했어요? 사실을 가지고 탄핵을 했습니까? 가짜 뉴스를 가지고 탄핵을 했어요.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탄핵을 해서 지금 2년 반이 되도록 지금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런 가운데 가짜 뉴스를 가지고 예, 무고한 그런 대통령을 탄핵을 한 이런 일이 생겨서 이 나라가 어렵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모든 게 다 가짜로 드러났으면 정치인, 종교인들이 각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론 매체가 잘못했구나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이 어디서 오냐? 거짓에서 오는 거예요. 거짓. 거짓의 아버지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성경이?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귀의 세력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월 15일과 맞이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애국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정말 형통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는 거짓을 물리쳐야 돼요. 거짓의 산을 무너뜨려야 이 나라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삼복도에 지금 갇혀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정부의 많은 고위직 관료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구약성에 가서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진실을 쫓지 않고 거짓을 쫓는 이러한 개인과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유다 왕국이 왜 망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어요? 진리가 됐으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진리를 거부하고 마귀를 쫓다가 마귀의 거짓말들을 외치는 것 같은 거짓 목사들, 거짓 대언자들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결국은 국가가 멸망한 일이 생겼다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거짓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이 거짓의 영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에 가서 보니까 국가가 멸망하는 때 일어난 일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지금 시기로 하면 좌익들이에요. 좌익들. 예, 자기 눈에 보기에 올바른 것 같고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을 이거 부족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거짓이 나라를 뒤엎게 될 때는 나라가 멸망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바울이 진리를 추구한 사람이 돼야 된다, 진리를 대적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을 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냐 이거를 정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남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 많은데 결국 살펴보면 그 사람 자체가 정죄받을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바울이 권고하는 내용 첫 번째,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믿음 안에 있느냐. 첫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느냐. 성령님이 진리의 영인데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 지금 이 시간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특징이 뭐냐? 교회의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말이에요. 교회 오면 불평불만만 하고 이렇게 되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나오냐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확증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언행이 올바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의 말이 나오는가? 네 번째, 세상을 이기고 구별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살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확증해보는 그와 같은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 진리를 추구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은 단순히 구원받은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총체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리, 이거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막 분개하고 찾아왔어요. 아,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목사가 목사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지옥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보니까 이 나라의 목사들이 지옥 있다고 믿는 목사가 거의 없는 것 같다. 왜 그러냐 제가 물었더니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지옥인데 저 세상 저 밖에 있는 나중에 오는 그 지옥만 얘기하지 말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진짜 목사인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 죽어서 가는 지옥 말고 이 땅에서도 지옥이 이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지옥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목사가 없는 걸 보고 너무너무 분개해서 내가 이 교회에 달려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추구해야 되냐. 13장 8절에 있는 거 진리를 대적하는 일 하면 안 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7절에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이 될지라도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지라도 너희만은 정직한 것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의 심정으로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정직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죠? 제가 이 국가 때문에 뭐 애국운동한다고 설교한다고 해서 그렇죠. 무슨 뭐 친일파 목사라고 이런 비방을 당한다 해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비방을 당해도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우리 교인들 포함해서 모두가 정직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와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강제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구원에 관한 진리든 아니면 나라를 살리는 것에 관한 그런 진리든 사회를 이끄는 것에 관한 그런 진리든 어떤 진리가 되든 진리를 대적하는 일이 하면 안 되고 진리를 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은 다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확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진리를 대적하면 안 되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 진리 편에 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를 위해서 투쟁을 해야 진짜 진리를 안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저건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성경 전체를 가서 보니까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개인,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국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진리를 추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진리를 사랑한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 국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